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저녁 뉴스입니다. 북한의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입항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연료 부족으로 조난 신고를 보냈다고 인텔리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만경봉호는 지난달 31일 북한 라진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운항했으나 유엔에 제재 물품이 실려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항 불가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배는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연료가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리팍스 통신은 만경봉호가 연료나 식품 없이 승조원 34명이 배 안에 머무는 채 블라디보스토크항 외곽 스크리플료바 섬 근처에 정박해 있다는 해운회사 인베스트 스트로이 트레스트의 블라디미르 바라노프 대표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바라노프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35분께 만경봉호 선장이 조난신고를 보냈다면서 국경경비대가 배에 올라서 화물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난 신고를 받은 러시아 당국은 일단 해안경비정을 보내서 해상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 등의 품목을 수출해서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겼고 시리아, 미얀마와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도 진행해오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2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전문가 패널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전달한 213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시리아, 미얀마 사이의 군사협력을 조사했고 이 같은 협력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패널은 무기 금수 등을 위반한 북한 측의 추가 증거를 포착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프로그램 관련 품목의 이전까지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시리아를 향하던 두 편의 선박 수송품을 조사한 결과 거대한 내산성 타일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패널들에게 이 수송품은 화학공장의 내부 벽면을 위한 벽돌을 제작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널 보고서는 또한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체계를 이전받았다는 증거를 또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접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미국의 억지력 실효성 확보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학대 억지 간여를 명확히 했다면서 높이 평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날 관련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 등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미 국방부가 8년 만에 내놓은 74쪽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을 미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등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북한 미사일 위협보다 앞서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 위협까지 언급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데이비드 골드페인 미 공군 참모총장이 인도 자체 개발 전투기에 탑승해서 시험 비행했습니다. 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골드페인 총장은 이날 인도가 개발한 1인승 경공격 전투기 테자스에 올라서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 조드푸르 공군기지 일대를 비행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흐리고 밤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입니다. 지금까지 부요의 저녁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경험도 없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 왠지 믿음이 가고 호감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의 경험이 이 낯선 사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인데요. 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 낯선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닮았다면 더 불신하게 된다는군요. 이 연구는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만난 사람이 현재의 인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그러시죠? 이 내용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고요. 영국 가디언은 왜 낯선 사람을 믿게 되고 믿지 못하는지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편하게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죠.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I am not the only one. 들어보시죠.
I know.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국정연설.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 먼저 말을 풀이하면 state는 상태, 현황이란 뜻이고 union은 미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address는 연설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상태를 보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초에 국정 연설 형식으로 한 해 나라의 살림살이 방향을 설명합니다. 연설에는 미국의 국내 국외 현황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제시하기도 하죠. 새해 국정연설이 처음 시작된 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임시 수도였던 뉴욕시에서 행했던 애뉴얼 메시지, 즉 연두 교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이어 2대 존 애덤스 대통령도 매년 의회에 나가 연설을 했는데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대신 의회에 연설문, 즉 교서를 전달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100년 넘게 지속되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다시 직접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옛 형식이 부활하게 됩니다. 올해 국정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20분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과 인권 문제, 보호무역과 통상정책, 이민제도 개혁 천명, 대대적 인프라 투자, 일자리 감세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을 시청한 미국민의 절반가량은 매우 긍정적인 연설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수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0년 첫 국정연설을 포함해 최근 20년 내 가장 낮은 것이라고 CNN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해피 700. 미국의 유력 매체 워싱턴 포스트가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한국의 강원도 평창과 흡사한 미국 내 도시는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특히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는 해발 700m 고도를 뜻하는 해피 700에 어울리는 도시를 찾았는데요. 아이다호주 쾌르딜렌이란 이름의 도시로 꼽혔습니다. 미 북서부에 있는 쾌르딜렌은 고도 667m에 인구 5만 명이 사는 곳인데요. 이 신문은 고도, 인구, 지형, 기온 등 네 가지 기준만 가지고 평창과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고도가 대략 700m인 도시는 930개나 되는데요. 그중 인구가 평창의 4만 3천 명과 비슷한 도시는 8곳. 바로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네브라스카주 커니, 네바다주 페럼프, 애리조나주 마라나, 아이다호주의 콜드웰과 퀘르들렌, 캘리포니아주의 보몬트와 유카이파다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림픽 개최 도시는 언제나 자기네가 최고라고 한다면서 사람들은 가장 친절하고 날씨는 가장 화창하며 경치는 가장 아름답다고들 하는데 평창의 구호는 다소 독특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고도였다라고 전했습니다. 평창 공식 관광 사이트는 700m가 인간 바이오리듬에 가장 좋은 고도라고 한다면서 적당한 고도에 태백산맥과 바다를 옆에 둔 위치가 더해져 겨울 설질이 좋으므로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달 30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본격적인 열병식 준비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평양 중심지에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찍혀 8일 열병식이 열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북 관리들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최룡해 등 북한 고위 당국자가 파견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31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대학생 오토원 비어의 가족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미 전직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선제 타격은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2월 1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독감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 23일 기준 1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앞서 16일 기준 8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3만여 명 증가한 건데요. 국제적십자사는 3만 7천여 달러를 투입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했다고 탈북자 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성호 씨는 북한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관심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된 적이 없다며 언론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이현철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 탈북자가 소개돼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국정연설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국회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 출석을 해서 한 해 동안 이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주제를 강조하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할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해마다 이제 1월 초에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연설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말하자면 올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정연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올해 연설이 한 1시간 20분가량 상당히 오랫동안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민개혁이라든가 세금개혁 이런 것들 국내 현안들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그 북한 문제 약 120분 중에 7분에 걸쳐서
네.
굉장히 상세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연설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할 것은 탈북자 지성호 씨가 국정연설에서 주목을 받은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성호 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성호 네. 씨는 북한에서 탈출한 그 탈북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네.
특히 그 북한에 있을 때 장애를 앓았던 탈북민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이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때 부모님을 도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때가 지성호 씨 나이 16살이었는데요.
네.
태어난 곳이 탄광 근처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내다 파는 일을 했는데 시내 나가서 석탄을 팔고 거기서 이제 좀 이익이 남으면
네.
옥수수를 사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졸지 한 손 또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요. 그렇다고 집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꽃제비라고 하죠. 일명
네.
그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라고 하는데 석탄을 팔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계속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을 넘나들면서 또 식량을 구하는 그런 일도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이었는데요. 2006년 4월에 그때 이제 지성호 씨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목발 하나 의지해서 걷고 또 걷고 이게 이제 지시의 표현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2006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자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현재 그 북한 인권 청년 단체인 나우의 대표를 맡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도 자주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해서 북한 인권 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슬로 포럼이라는 그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는 그리스 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그 용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탈북자로서는 처음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또
네.
소감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탈북자로서 처음이었고 또 올해 그 초청받은 손님 중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이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지성호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그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북한 땅에서 고통받았던 가족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보내준 사랑 뭐 이런 기억 생각도 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에게 또 북한 정권이 아닌 그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이 초청을 해서
네.
미국에 온 걸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막상 그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워싱턴에 오기는 했는데 과연 그 자신이 그 국정 연설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연설 속에 포함이 되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호명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러면서 자신도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굉장히 얼떨떨하다,
네.
이런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악관 측에서 끝까지 이제 기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성호 씨는 몰랐을 텐데요.
네.
그런 만큼 더욱더 그 지 씨에게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지성호 씨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그것도 이제 본인에게 상당히 특별했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던가요?
네, 일단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이렇게 부르니까
성호
뭐,
이랬죠?
네, 누구라도 뭐 네. 놀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 씨는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네.
대통령이 성호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친구를 부르는 듯해서 굉장히 뿌듯했고 친근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는 그 지성호 씨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는데 눈물이 꽉 찬 복받치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성호 씨가 북한 인권운동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직접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성호 씨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를 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나간 탈북자가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대변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북한 정권은 반면에 굉장한 그 두려움, 위협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권 문제인데 이런 인권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가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그 인권 문제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성호 씨 하면은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목발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날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목발을 번쩍 치켜 들었습니다. 지성호 씨가
네.
그 국정연설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큰 박수를 보냈고
네.
이 모습이 이제 그 TV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신문 미국의 그 신문들을 통해서 신문의 사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큰 화제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 씨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슬로 포럼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면서도 마지막에 이 목발을 높이 치켜들어서 또 그때도 역시 그 깊은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성호 씨에게 이 목발을 들어 올리는 이런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지 씨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자유를 찾아서 새 삶을 살고 있는 그 상징이다.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신의 과거를 북한 정권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권에게 또 하나의 경고를 보냈는데요. 북한 정권 지금 인권 문제 계속 숨기고 있지만 억압하고 핍박하고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지만 숨길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이런 아무리 가리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보내고 싶어서 이 목발을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 목발을 이렇게 지켜드는 그런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본 탈북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감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은 없었고 이제
네.
사진 찍고 뭐 악수하고 이제 네. 간단하게 그 이제 인사 주고받는 그런 정도였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의 그 체구가 뭐 생각보다 컸다.
크죠?
예. 이런 점에 이제 그 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네.
또 자신을 이제 그 성호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좀
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 그 대통령의 그 특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윙크를 보내주는 거,
네.
한눈을 찡긋해주는 그런 거가 있는데 지성호 씨한테도 이런 그 윙크를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지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길게 얘기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 자세한 그 당부를 하지는 못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또 북한 가면 이제 큰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에 이런 문제를 좀 강력하게 제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적인 압박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달라라고 이현철 기자께서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그 지성호 씨는 이제 그 자신도 탈북자긴 하지만 어떤 그 탈북자 개인의 지성호가 아니라
네.
탈북자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이런 그 초대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자신같이 이제 꽃제비였고 또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자유를 찾아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나와서 자유를 찾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북한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성호 씨가 한 일주일 정도의 여정으로 미국에 있다 가는데요. 국정연설 외에도 다른 활동도 많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정연설을 하게 되면서 뭐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그 백악관 주선으로 해서 인터뷰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 또 ABC 방송 주류 방송들이 지성호 씨와 인터뷰를 했고요.
네.
또 저희 이제 BOA 또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의 조선일보 등등이 뭐 계속 연달아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이 드러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지시는 또 다른 그 단체들 이런
네.
단체들을 계속 만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활동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렇게 지시는 국정연설 참석 이후에도 서울로 돌아가는 때까지 워싱턴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발을 짚고 나선 여정이 북한 인권 활동가로 일을 하는 이 지성호 씨한테 뭐 이런 순간까지 가져다 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백악관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 직접 참석했던 탈북자 지성호 씨의 BOA와 인터뷰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PBKS가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들어보시죠.
I just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가 설립한 부시센터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탈북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인생 과거와 현재를 통하는 너무나 의미로운 강의였습니다. 그냥 지구상에 있는 강일 뿐인데 왜 이 강은 나에게 두려움과 슬픔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 역시 압록강을 건넜던 이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강은 내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그리고 내 뒤로 남겨둔 이들을 위해 내가 똑바로 서도록 만듭니다. 19살 난 탈북 여고생이 대학 지원에 필요한 수필의 주제로 자신의 탈북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던 당시 기억과 감정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고 남겨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심경이 담겼습니다. 사춘기 소녀였던 데비 김양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지 3년 만에 올가을 어엿한 대학생이 됩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시 글렌뷰 사우스 고등학교 3학년인 데비 양은 이미 4개 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비 양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올봄 합격 여부가 발표되는 노스 웨스턴 대학입니다. 이 학교에서 생의학을 공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데비 양은 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반드시 치르지 않아도 되는 면접 시험을 지난 31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많았어요. 제가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무 사람이라도 다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겠냐 물어봐서 제가 저는 저희 할머니랑 그리고 제 중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였던 한 친구 초청하고 싶다고 했죠. 왜냐하면 할머니한테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초청하고 싶고 그리고 내 친구 만나면 미국으로 오라고, 그리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저희 저국을 바꿔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데이비 양은 1년 학비가 5만 달러인 이 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부시센터 탈북자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전 알아요 저희 가족 상태 재정 문제를. 근데 그래도 아빠는 저 공부시키고 싶어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좋으면 가라고 그래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일하는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데이비 양은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고 자신의 꿈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해 현재 미 동북부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저스틴 서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몰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치고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편입할 예정인 서 씨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서 씨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나 한 나이가 40, 50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빠르지 못하고 지금처럼 힘도 없을 거고요. 가면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뭐 아무래도 좀 사는 것도 더 궁핍할 거고 힘들 거고요. 그때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생활에 보장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내 밥그릇도 비었는데 남이한테 내 밥그릇 덜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부 시작했어요.
IT 분야가 적성에도 맞고 향후 직업을 얻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서 씨는 부시센터로부터 총 $2,00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학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했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뭐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또 사실 뭐 이렇게 생각만 해주는 것도 그만 또 이렇게 지원해준다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이왕 미국에 온 사람들은 뭐 이왕 사는 게 그래도 30대 아래면 30대까지는 그래도 공부해야겠죠.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는 그동안 묻어둔 만화계 꿈을 다시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씨는 지난 2006년 입국했는데요. 그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쉴 틈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했었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간호학을 공부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권 변호사의 꿈도 꿔봤던 최 씨는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부시센터의 장학금이 탈북자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래전 자신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도 오래전 재정 지원이 있었다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최 씨는 부시센터의 장학금 프로그램이 탈북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이 꿈을 이뤄가는 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에 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퇴임 후에도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센터 정책연구소의 탈북자 장학금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로 난민이거나 합법적 이민자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한국이 국적인 탈북 유학생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한국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이 미국에 비해 매우 많기 때문이라는 게 부시센터의 설명입니다. 부시센터는 매년 2만 5천 달러를 기부받아 탈북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데 지난해 경우 8명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1인 최대 수령액은 1만 5천 달러로 지난해 경우 7천 달러가 한 명에게 지급된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부시센터의 편지은 인권 담당 매니저는 VOA에 지난해에는 총 20명이 지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발은 지원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또 배우려는 동기와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대학생 외에 각종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보려는 지원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학비, 기숙사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편지은 매니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센터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며 올해부터 수혜자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4월 1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수혜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텍산이라 부르며 멕시코 관리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대표들이 모인 이유는 멕시코의 산타나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 군대는 알라모라고 하는 오래된 스페인 교회로 후퇴했습니다.
텍사스 독립의 그날까지 멕시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알라모는 제가 부대를 이끌고 갈 테니 대표들께서는 정부 수립에 더 속도를 내셨으면 합니다.
샘 휴스턴 사령관은 군대를 이끌고 알라모로 향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멕시코의 산타나 장군은 샘 휴스턴 사령관과 대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타나 장군은 막강한 멕시코 군대가 나머지 텍사스 군을 모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836년 4월 21일 오후 4시 텍사스 샌 제신토강 하구에서 산타나 장군이 이끄는 멕시코 군과 샘 휴스턴 사령관이 이끄는 텍사스 군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샌 제신토 전투에서 텍사스 병력은 약 800명이었고요. 멕시코 병력은 이보다 두 배가 더 많았습니다. 멕시코 군대는 텍사스 군에게 밀려 후퇴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텍사스군은 알라모를 기억하라고 외치며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습니다. 멕시코 산타나 군대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샘 휴스턴 사령관이 이끄는 텍사스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전투로 멕시코군의 반 정도가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사로잡혀 포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군의 사망자는 단 두 명뿐이었고요. 부상자는 샘 휴스턴 사령관을 포함해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산타나는 멕시코의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채 발견됐고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산타 아나, 지금 나에게 자비를 보여달라고 했소. 자비는 말이요, 알라모에서 당신이 보여줬어야 했소.
텍사스 사람들은 알라모에서 188명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던 산타나 장군을 총살시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샘 휴스턴 사령관은 산타나를 더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836년 5월 14일 텍사스 대통령 데이비 버넷과 멕시코 산타나 장관은 텍사스를 독립시킨다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된 1836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미 8년 임기를 마쳐가고 있었고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의원하지 않았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부통령인 마틴 벤 뷰런을 지지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중요하게 다뤘던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주정부 권리에 대한 요구를 반대했던 것과 합중국 은행을 공격했던 일이 선거를 어렵게 했습니다. 텍사스 역시 문제였습니다. 독립된 새로운 텍사스에서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합중국의 북쪽 지역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지역 주민들은 미국 어디에서도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텍사스를 승인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텍사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맞선 주요 세력은 연립정치 조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휘그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휘그당원들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지지하는 마틴 벤 뷰런 부통령에 맞서 1836년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사실 우리 당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벤 뷰런이 과반수 표를 얻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 지지만 이끌어낸다고 해도 휘그당의 입지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휘그당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의 벤 뷰런 후보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텍사스의 연방 합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멕시코에서 독립한 텍사스는 미 합중국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텍사스가 연방에 편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텍사스의 노예 제도 때문에 자칫하면 북부와 남부 간의 분열이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텍사스가 주가 될 경우 북부와 남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3주 전에 텍사스 장관인 윌리엄 와튼을 불렀습니다.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차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북부와 동부 지역 업계에서 태평양 해안에 항구를 건설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이 두 지역에 항구를 건설한다면 노예제도 같은 건 잊어버리고 다 같이 화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윌리엄 와튼 텍사스 장관은 백악관에 머물면서 텍사스 연방 합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의회에서 텍사스 지역에 장관을 파견하는 안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했고요. 잭슨 대통령에게 텍사스를 승인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1837년 3월 3일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임기를 하루 남겨두고 샘 휴스턴이 이끄는 텍사스를 승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의회에 텍사스 장관 지명자를 통보했고요. 의회는 마지막 의결 사항으로 장관 지명자를 승인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디언 워윅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